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던 2000년 전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록 얼마 있지 아니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되지만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내 대신 보내어 주실 텐데 그가 오시면 너희 마음에 오셔서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 보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 감람산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수천 명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수천 명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는데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 강림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임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함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상하게도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급한 습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 것처럼 집안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은 아닌데 바람처럼, 폭풍은 아닌데 폭풍처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힘이 저들에게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uddenly a sound came from heaven like the rush of a mighty wind.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a mighty wind, 놀라운 폭풍보다도 어쩌면 더 강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강한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왜 임하셨는가?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강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런 능력을 체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기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임하셔서 능력, 기적과 이사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그 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성령님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성령 강림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에도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다시 말하면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도를 하면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체험하도록 보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겁이 많았던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는데 성령 강림 이후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이후 베드로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강림 이후는 베드로는 한 적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어찌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외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에 힘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웅변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베드로의 어떤 놀라운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강림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범이 초월하여 초자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에서 능가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이 아름다운 사건은 둘째는 성령님이 성령 강림은 각 사람에게 임하여 변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할 때 불꽃과 같은 이상한 빛과 같은 불꽃이 그냥 한꺼번에 온 집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120명 머리 위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영어의 번역을 보면은 resting on each one of them, each one of them, 120명 한 사람 머리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타는 불꽃과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군중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나에게 임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시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한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단체로 임하신 것이 아니고 군중 속에 한꺼번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바울사도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많이 변하셨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변하여야 하고 변하는 도중에 있지만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많이 변한 것을 내가 알고 남이 알고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그렇게도 핍박하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 후에 그는 놀라운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 충만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돌과 같이 굳은 청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미워하던 이 청년 사울이 어찌하여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친형제보다도 사랑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여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변화를 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이 사람은 내가 쓰기 위하여 구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 사랑하는 아론과 그 자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였던 것은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실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의 목적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능력이 임했고 둘째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 변화를 받게 하셨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물론 좋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각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잘 된다는 걸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귀한 아들과 딸이 낳았으면 그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집을 샀으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얻었으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도 변화가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말할 게 없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지만 변화가 있는 곳에는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여 그 성품이 변화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자연적인 변화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변화 때문에 입을 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신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됩니까? 말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보고만 알고 지나가는 분으로만 알았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몇 분 목사님과 같이 폴스 철치에 있는 한 성공회 교회에서 열리는 강의에 갔는데 영국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요 전도가인 존 스타트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을 너무나도 귀하게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을 쓰신 그분을 가서 직접 만나고 가서 악수도 하고 가서 사진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분을 소개하게 되고 내가 만난 그분, 내가 아는 그분, 그 훌륭하신 그분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잘 알게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끔 하시고 그 안 예수를 이제는 입을 열어 그 예수님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2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속에 있는 이 변화, 뜨거운 변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의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8장 29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님이 빌립더러 말하기를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저 에디오피아 내시 유명한 사람이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리로 가라. 빌립이 보통 생각하면은 내가 어찌 저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높은 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실 때에는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말을 입을 열어 말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편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의 그때 기록 이외에는 없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만 넷이 있었는데 여동생들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 거의 10남매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은 10남매 형제들의 맏아들로서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 그 환경은 정말 가난한 가운데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이 33세가 되었을 때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하고 충만하게 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숨길 수 없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 He rejoiced in the Holy Spirit.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그 기쁜 마음이 말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이 말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성령 강림하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둘째는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시킨 결과로 각 사람이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힘을 입어 우리가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데,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강림으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성령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령님이 바로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성령 강림의 세 가지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운 세 가지 현상을 생각했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셨고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입을 열도록 임하신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기쁨을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